안녕하세요. 시민교육센터 통계 강의. 오늘은 김우환, 이석훈이 지은 통계교육책 제3장 자료의 표현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그래프의 자료 요약과 표현, 어떤 양적인 데이터, 수치를 요약하고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3장을 하고 혹시 좀 빨리 끝나면 4장 확률의 앞에 일부분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준비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재밌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강의하시는 이한 씨 듣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넣으면 좀 강의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뭐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스타크래프트, 그 PC 게임 스타크래프트 중계를 열심히 보는 편인데, 그 중계 열심히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돼서, 승리와 패배라는 결과를 내주기 때문에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많은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큰 결정이 내려진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 등산 같은 거 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 보는 거는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낚시는 그런 면에서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준비를 막 하고, 막 자료를 찾고, 노력을 해서 고기를 뭐 낚냐, 안 낚냐, 그런, 있으니까.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아마 제가 스타크래프트 좋아하는 이유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승부가 난다는 점이 참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크래프트 좋아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케이블 TV에서도 스타크래프트 방송이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제 13세에서 25세의 남성들에게 굉장히 시청률이 높아서 가끔 중요한 경기는 1%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케이블 TV에서 1%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0.5%만 정도 돼도 정말 대박이고, 1% 정도 되면은 진짜 뭐 방송사 회식하는 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 인터넷에 커뮤니티도 이제 몇 군데가 이제 활성화가 돼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글을 많이 씁니다. 글을 쓰고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축구나 야구를 보듯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스타크래프트 경기 내용과 전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거기서도 통계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통계가 아직까지 쓰이는 건 아니고, 이제 보통 쓰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한 평균이라든지 어떤 뭐 비율을 비교하거나 뭐 평균을 비교하거나 혹은 그냥 숫자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거나 하는 정도의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다 엄밀히 말하면 다 통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 통계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그런 뭐 판단을 하거나 뭐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요새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은, 스타크래프트에 다 아시는 것처럼 종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그하고 프로토스, 테란이 있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테란은 지구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종족이고, 그리고 이제 저그는, 저는 스타쉽 트루퍼스 영화에 나왔던 우주괴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정확하게 스타크래프트의 설정을 제가 알진 못하겠는데, 어쨌든 뭐 우주 괴물이고, 프로토스라는 고등 종족이 만들어낸, 원래 뭐 하인 같은 그런 종족이었다 나중에 배신을 해서 프로토스를 멸망을 시킨,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저그라는 우주 괴물 종족이 있고, 프로토스는 어떤 고등 종족으로서 뭐 테란이나 저그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족마다 특성이 있는데요. 특성이, 아주 거칠고 대충 얘기하자면, 저그는 싸고 빠르고 많고 약하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스는 비싸고 느리고 그 대신 강력하고 또 체력도 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라는 테라는 좀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바이오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고 싼 편이고, 이제 탱크나 같은 메카닉은 느리지만 강하고 한 편인데,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좀 인간이라 그런지 좀 복잡한데, 근데 이제 그 저그라는 종족이 항상 특히 그 99년도인가 패치 이후에 항상 약한 종족이라고 인식이 많이 됐고, 이제 그 마제윤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있었는데, 그 바둑계로 치면 거의 뭐 이창호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스타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저그는 항상 열등한 종족으로, 박성준이라는 어떤 우승자가 한명 있긴 했지만, 아, 조용호랑 박성준이랑, 그쵸, 몇명 있었군요. 우승자가 있긴 했지만, 아, 박태민도 우승했었고, 그 항상 열등한 종족이고, 어디나 치이는 그런 종족이라고 인식되던 거를, 마제윤이라는 선수가 잠깐 바꿔놨다가 다시 2008년, 2009년 현재 스코어 뭐 별로 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고 있는데,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약하다라는 것까지는 뭐다뭐 설정 자체도 그렇고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그가 더 약해졌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어 왔고, 2008년 말에 그게 굉장히 크게 불거졌었습니다. 한번 커뮤니티 불거져서, 요약을 하자면 저그가 뭐 못생기고 별로 또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방송사에서 밀어내고 싶어 해서 저그를 밀어내기 위해 맵을 이제 불리하게 만들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그가 원래 불리했던 것보다 더 불리해졌는가라는 주장, 그 명제를 놓고서 갑론을박을 했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졌음에도 정확하게 결론이 났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전체 전적상 뭐 약간 떨어지거나 한 것들이 포착이 되는데, 그거를 뭐 2008년도 전적으로 하냐, 혹은 뭐 2008년 무슨 맵이 나타나기 전부터 후까지로 하냐, 뭐 혹은 뭐 잘하는 저그들의 전적이 떨어졌는 걸 봐야 되냐, 뭐 혹은 뭐 못하는 저그들의 전적도 포함을 시켜야 되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의 범위를 정하는 것만으로 전혀 다른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그가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못했는지 보자, 이런 글이 올라와서 보면은, 옛날에 니네가 저그 못했다고 하는데 별로 저그 못하지 않았다, 뭐 우승 횟수도 어땠고 뭐 승률도 어땠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아 옛날에 저그 못했던 거 맞다, 뭐 그래서 뭐 마제윤의 등장 이전으로 끊어서 보면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가장 그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저그가 과거에 비해서 맵으로 인해 더욱더 약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것이 통계 무용론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통계 무용론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해버렸네요. 첫 번째, 통계 무용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한마디 주장하고 싶은 게, 어떤 사람의 주장을 통계적으로 뭐 검증 혹은 뭐 서포트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나 뭐 어떤 뭐 무슨 정치인이든, 그게 뭐 어떤 보고서든, 뭐 그게 뭐 아무리 권위 있는 데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통계적으로 뭐 합리적으로 뒷받침됐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반박 불가능한 주장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전적을 데이터의 범위를 뭐 2008년 전체로 하냐, 혹은 뭐 2008년 또 어떤 특정한 사건 이전으로 하냐라는 거, 그런 식의 통계적으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데이터 조작이라든지 데이터 선정만으로도 전혀 반대의 가설이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OECD건 뭐 그게 뭐또 IMF건 간에 나온 보고서를 할지라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악의적이지 않은 어떤 조작 혹은 악의적이지 않은 어떤 작업에 의해서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타날 수 있고, 그 같은 똑같은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무한가지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통계적으로 뒷받침됐다고 해서 무조건 옳다라고 보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통계를 믿지 말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이제 경제학이랑 통계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진보라기보다 좌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그리고 좌파를 많이 봤고, 많이 뭐, 보고 읽고 했는데, 지금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표준경제학 혹은 주류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표준경제학 혹은 주류경제학의 주장이기 때문에 저건 틀렸다라는 일종의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주장이냐면은 나는 주류경제학의 어떤 몇 가지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반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주류경제학의 뭐그뭐 효용에 대한 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호에 대한 뭐 가정이라든지 뭐 예, 합리성에 대한 가정을 나는 그거에 대한 강력한 반박을 읽었어요. 뭐 반박을 자기가 한 거는 아니어도 어쨌든 읽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주류경제학의 모든 어떤 뿜어져 나오는 주장들은 다 반박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경우가 있고 또 통계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약간 명확하진 않지만 통계학은 뭐 장난이다 혹은 뭐 사기다 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보면 통계학 뭐잘뭐 만들어진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의 책들이 있고 뭐 그런 충분히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통계학을 누가 들이대면 그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해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보았던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거는 이 강의 전체적으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통계학은 자료의 이용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 혹은 뭐 도구이기 때문에 자료를 잘 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통계학 자체를 써서 다 맞아지거나 다 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왜 아까 스태크래프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도 통계학이 모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당하는 가설을 검정하거나 뭐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더 정확한 혹은 더 적절한 분석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 그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평균을 비교하거나 혹은 변량을 이제 여러 가지 변량을 동시에 고려하는 어떤 고급 통계 기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그 데이터를 많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다변량 분석 기법 중에서 몇 가지를 이용하면 저는 이재동하고 김태경이라는 어떤 지금 현재 각 종족의 제일 잘하는 뭐 수장이라고 불리는 선수들의 경기의 결과가 승이나 패가 어떻게 될지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의 추세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저그가 약해졌다 강해졌다 이런 것에서 합리적인 게뭐 주성분 분석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변량 회귀 분석이라든지 몇 가지 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혹은 뭐 어쨌든 공변량을 분석하는 기법들을 통해서 좀더 합리적인 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미래 예측에 있어서도 뭐 한두 명의 경기는 모르겠지만 뭐 맵의 변화 혹은 뭐 어떤 그런 독립적인 변인들의 변화에 대해서 후에 뭐 종족별 유불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또뭐더 나아가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더 많이 공부를 하거나 해서 데이터를 잘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데이터 해석 방법에 대해서 뭐좀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좀 얘기가 길었는데 3장 자료의 표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그래프의 자료 요약과 표현입니다. 첫 번째 문단. 데이터는 관찰과 실험을 통한 측정에 의해 얻어진다. 이때 그 자료에 대하여 무엇을 측정했으며 어떻게 측정되었으며 누가 조사하였고 언제 측정하였는지 등의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변수와 관련된 다른 이외의 기록도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한 얘기랑 연결시켜서 얘기하면은 그 자료를 이제 어떤 똑같은 사건 혹은 똑같은 어떤 사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연결된 자료에 있어서도 누가 측정했는지 혹은 뭐 언제 측정했는지 어떻게 측정했는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에 영향을 주면 안될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누가 조사했는지 편의도 되게 큰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누가 인생이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을 뭐 설문조사를 하면서 뭐 특정 사람의 이름을 지목하기 어렵죠. 굉장히 뭐 제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외모를 가진 이상한 성격의 어떤 뭐 남자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설문을 쓰는 결과하고 제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가만히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매력을 느낌이 정말 틀림없이 여겨지는 그런 어떤 뭐꼭 여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했을 때 제가 쓰는 답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얼마 행복하냐 뭐 리컨트 5점 척도 했을 때 아주 행복하다 뭐 행복하지 않다 뭐그 사이에서 뭐 보통이라고 쓸걸 약간 행복하다라고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또 언제 측정하는지 이런 거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방금 것처럼 이제 설문조사를 하냐 행복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냐 아니면 뇌에 붙여서 하냐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뇌에 붙이는 게좀더 정확하다 이렇게 하려면은 뭐더 많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붙여야겠지만 확실히 설문조사를 했을 때 편의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 문항을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많이 바뀐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은 요새 흔히 행동 경제학 혹은 뭐 실험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학문들에서 또 많이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똑같은 질문을 뭐너 이건 일종의 조삼모사 같은 건데 너 올해 아침에 1억 받고 저녁에 2억 받을래 뭐 이거랑 아침에 2억 받고 저녁에 1억 받을래 했을 때뭐 그날 3억을 받는 건 똑같은데 뭐 나는 뭐 별로 의식적이지 않더라도 전혀 다른 답을 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특히 여기 관심이 있는 변수에 관련된 어떤 이외의 기록도 잠재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는 걸좀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다루는 기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뭐 이거에 관련해서 특히 측정 오차라는 measurement error라는 거를 또 많이 다루게 되고요. 이게 일반적인 어떤 통계 분석에서 많이 가정을 해버리거든요. 측정 오차 없다. 근데 실제 측정 오차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측정 오차가 다루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가정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는 GNP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 올해 쌀을 얼마나 생산했냐 이런 것도 다 측정 오차가 있고 측정 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는 확실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측정 오차가 얼마나 결론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아니라고 이제 그냥 판단을 하고 이제 가정을 해버리는 건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되고 예민한 데이터를 다룰 때는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특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 우리가 측정되지 않은 잠재 변수라고 부르는 레이턴트가 발음 맞는 LATENT죠. 레이션트 베리어블이라는 잠재 변수에 대한 것도 역시 통계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이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첫 번째 문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그래프를 배워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시각적인 요약을 하는 그래프를 배워보자. 첫 번째 질적 변수의 그래프. 범주로 분류되는 질적 변수의 자료의 분포를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통 파이 그림과 막대 그래프가 있다. 파이 그림, 원 그림이란 말이 익숙하고 뭐 저희는 보통 뭐 원그림이라고 하죠. 그렇죠. 원그림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뭐 엑셀 같은 데서 많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 파이 그림은 원이 전체를 나타내고 그 각의 크기가 각 범주에 속하는 단위의 비율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69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이제 어떤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제 성적을 줬는데 A를 20% 주고 B를 40% 주고 C를 이렇게 줬다라는 거를 당연히 이걸 딱 보면은 B가 40%라고 이제 하는 것보다 물론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으니까 아, A보다 B가 훨씬 크구나라는 걸딱 느낄 수 있고 또뭐 A랑 D랑 합친 것보다도 B가 크구나 이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오히려 이 그림의 설명하고는 반대로 저는 C랑 B랑 놓고서 눈으로 숫자가 없이 비교하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할것 같아요. 물론 자세히 보면 B가 좀더 큰데 의외로 이제 이원 차트가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막대 그래프, 바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바 그래프는 각 범주를 한 축에 나타내고 각 범주에 속하는 단위의 비율이나 도수를 막대 높이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어떤 비율이나 퍼센트나 혹은 뭐 그냥 개체 수라든지 뭐 그런 빈도수라든지 숫자를 높이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를 보면 알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역시 얘 그림 3-1을 보면 돼지가 제일 많이 뭐 누군가 돼지를 제일 많이 키우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 그래프도 역시 많이 쓰는 거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수표는, 저는 도수표라는 이름보다는 분할표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한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컨틴전시 테이블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프리퀀시 테이블이나 컨틴전시 테이블이나 크로스 테이블이 다 같은 뜻으로 이 분할표 혹은 도수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2개 이상일 때 이제 열과 행에 각각 그 범주에 속하는 개체의 수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도수표를 사실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이게 나중에 사실 통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 중요한 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프들보다 도수표는 좀더제 생각에 어렵고 좀더 중요한 표인데, 특히 핵심적인 거는 주변 분포나 조건부 분포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수표를 보시면은 일주일 운동량하고 성별을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펼친 거하고 아래로 펼친 거에 따라서 이제 6칸으로 나눠서 데이터를 배치를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일주일 운동량이 중간 정도 되고, 여자인 사람이 몇 명인지를 쉽게 알수 있죠. 20명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주변 분포랑 조건부 분포를 구할 수 있다고 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주변 분포, 일주일 운동량의 분포만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 운동량의 분포 어떻게 보냐, 이 남자 여자를 합쳐버리면 이제 그게 일주일 운동량 전체의 분포가 되죠. 그럼 이제 그게 주변 분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날 분포를 써놨고, 조건부 분포는 남자인 경우에 일주일 운동량이 어떻게 되냐, 혹은 일주일 운동량이 4일 이상인 경우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되냐라는 이런 조건부 분포로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하고, 이게 꼭 알아둬야 되는, 좀 어렵지만 알아둬야 되는 그런 데이터 표현 방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 조건부 분포나 주변 분포를 보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나 신문에서도 이런 식의 컨디션스 테이블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조건부나 어떤 그 주변부 분포,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알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앞으로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적 변수의 그래프로 가면은, 예. 실수로 측정된 양적 변수의 그래프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질적 변수 같은 경우는 뭐, 해당하는 빈도를 주로 이제 봤었죠. 그러니까 몇 명, 뭐 남자가 몇 명, 여자 몇 명이고, 뭐 돼지가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고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질적 분포이면서 또 특히 여기서 이산적인 데이터였죠.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세명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지는 데이터인데, 양적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연속형 변수, 연속 변수를 보는데, 다시 보면은 이제 실수로 측정되는 양적 변수의 자료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수로 측정된다는 말은 리얼 넘버, 실수는 리얼 넘버고, 보통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친 값, 이제 실수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친 거고,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실수는 그냥 소수가 다 포함되고 0도 포함되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한가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숫자, 뭐 마이너스 376.97, 뭐 250, 뭐 이런 숫자가 다 실수에 속하죠. 자연수에도 속하고 뭐 유리수에 속하지만, 이제 또그 자연수와 유리수에 속하지 않는 무리수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그런 리얼 넘버라는 거가 이제 수학에서 굉장히 이제 해석에서 기본이 되는데, 이제 양적 변수 자료는 보통 실수로 측정된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확률 자체가 그런 어떤 집합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을 전부 실수 차원으로 프로젝션해서 쓰기 때문에 이제 이 실수라는 말을 또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 장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실수로 측정되는 양적 변수의 분포를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통 프리퀀시 플롯, 도수 그림이나 스템 앤 리프 플롯, 줄기입 그림 혹은 히스토그램을 사용한다. 그리고 양적 변수의 자료가 시간과 또 관련이 되면 이것은 타임 플롯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패턴을 몇 가지를 나눠 놓으셨는데,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수 그림인데요. 도수 그림은 뭐 히스토그램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히스토그램 설명할 때 그냥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스탠맨 리프플로스는 이게 통계학 책에 보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통계학 책 말고 다른 데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소개만 하고 그냥 뭐 자세하게 보진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용한 어떤 자료를 정보의 손실 없이 보여준다, 이런 장점 때문에 학문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 스탠 앤 리프 플롯은 딱 보면 무슨 뜻인지 알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보의 손실 없이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투키라는 되게 유명한 통계학자인데, 통계학자 개발한 걸로 이제 분포의 특성과 군지의 파악이 쉽도록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를 쭉 올린 다음에 옆에 이제 숫자를 쭉 그리는 건데, 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72페이지 이제 그림 보면은 이제 점수대별로 저렇게 이제 숫자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68점하고 67점이 있을 때 이제 6 옆에 8하고 7을 써주는 거고, 77점이 있을 때 이제 7을 써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좌우 줄기 그림이 74페이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히스토그램. 연속분수 자료를 요약하는 데 이용되며 만들어진 도수 분포표의 내용을 직사각형의 기둥들을 연결하여 표현한 그래프로 자료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쉽다.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료에 대한 도수 분포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학교였던 거예요, 중학교였던 거예요, 통계를 배우면 처음에 이 도수 분포표랑 히스토그램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안 좋은 기억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별로 그때 히스토그램에 대한 개념이 생각보다 잘안 잡혀서 저는 그랬었거든요. 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랑 뭐가 다른지 좀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제 보면은 도수 분포표로 하는 거고, 이거는 연속변수의 자료 요약한다 쓰인다, 이거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연속변수가 아니라 2, 3변수의 자료를 요약하는 데 주로 쓰이죠. 네, 이제 구분 없이 실생활에서는 구분 없이도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뭐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비율 같은 건안 쓰고 도수만 가지고 쓴다, 이런 차이도 있고 한데, 사실상 뭐 막대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고, 또 반대의 경우도 그렇게 보니까 여기서 높은 게 좋은 거고 낮은 게 나쁜 거고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히스토그램에서 구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구간을 촘촘하게 나눠서 무한하게 촘촘하게 나누면은 결국 그게 분포 곡선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도 통계에서는 히스토그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용하는 데에서는 크게 뭐 히스토그램 자체에 대해서 많이 알아둘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서 보면은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경우 보통 초중등학교에서는 계급 구간을 등간격으로 하여 높이를 나타내는 Y축이 도수나 상대 도수를 나타내야 하지만, 표 3-5에서와 같이 등 구간일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등 구간이 아닌 경우도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등 구간인 경우만 생각해도 살아가는 데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토그램은 어쨌든 구간을 나눠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도수의 숫자를 쌓은 거고요. 그래서 높이가 도수의 그 수를 나타내고, 이거를 구간을 넓게 잡냐 좁게 잡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자의 마음입니다. 연구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이를 뭐 10대, 20대, 30대로 끊냐, 혹은 나이를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것처럼 1년 단위로 끊는가, 뭐 이런 거는 연구자의 마음이고, 이제 이걸 무한하게 작게 끊으면은 이제 그이 막대 그래프 형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제 그게 분포를 나타내는 분포 곡선이 된다, 이제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봉우리 그뭐한개두개 그런 그림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히스토그램을 볼때 혹은 히스토그램을 좀더 이제 구간을 세밀하게 나눈 그런 분포 곡선을 볼때 봉우리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뭐 좌우대칭성인가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울어져 있는가 안 기울어져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77페이지에 보면은 연도별 출생자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연도별 출생자 수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딱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똑같다거나 그러니까 균일한 높이라면은 아 연도별 출생자 수가 별로 변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히스토그램이 이제 왼쪽으로 기울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왼쪽에 더 많은 그런 왼쪽 출생자 수가 더 많은 거를 이제 쉽게 알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사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쉽게 넘어갔고요. 이제 산점도까지도 그런데, 이제 산점도까지 하고 그 다음 평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는 이제 스케터 플롯 혹은 스케터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제 하는데, 똑같은 어떤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이거는 별량이 두 개죠. 그러니까 물론 아까 그 뭐 연도별 출생자 수 이런 것도 연도랑 출생자 수가 두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출생자 수는 우리가 관측을 하거나 하는 자료가 아니죠. 그냥 그냥 연도, 아니, 연도는 그렇죠. 연도는 관측하는 자료가 아니고 출생자 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주가 지수 표가 그래프 같은 경우도 날짜는 그냥 가는 거고 소털처럼 가는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Y축에 표시된 주식 그 종합 주가 지수에만 관심이 있죠. 근데 이제 산점도에서는 그거하고 다르게 X하고 Y 둘 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량을 다루는 거고요. 두 개의 별량을 다루는 거고 그래서 78페이지 그림 3-8에 보시면 나무의 길이와 무게 해서 나무의 길이에 따른 무게에 따른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이 점들을 보면 눈을 이제 흐리게 하고 보시면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 직선처럼 이제 나타나는데 아 나무가 무거우면 길이도 길겠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계열 그래프, 그러니까 시간 X축을 시간으로 하거나 뭐 연도로 하는 그런 그래프와 이 뭐냐 이 두 개의 별량을 가지고 그린 산점도랑은 사실 구별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데 이걸 구별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분석을 할 때 있어서도 X축이 시간인 경우에는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그 좀 독특한 어떤 다른 과거의 내 자료가 현재 자료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어떤 가설을 바탕으로 하는 시계열 분석을 하고 혹은 뭐 과거 어제와 뭐 그제와 뭐 5일 전에 주가가 오늘의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가설을 가지고 하는 시계열 분석을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출발한 시계열 분석을 한다면은 이런 산점도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훨씬 간단하게 그냥 뭐 나무의 길이와 무게라든지 혹은 뭐 사람의 뭐 나이와 주름살 뭐 이런 식의 그 자료를 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훨씬 산점도 같은 경우가 좀 더 산점도에서 다른 자료가 시계열 자료보다는 좀 더 다루기 쉽다라는 그런 부가적인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78페이지 돌아가서 규칙인데요. 뭐 1번은 그냥 뭐 그런 거고 2번 자료의 출처와 표본의 크기와 수집 방법을 포함한다. 저는 이거가 자대로 돼 있는 기사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최소한 원래 인용된 글에라도 이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선일보에서 OECD 자료를 인용을 했으면 OECD 자료에 가보면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뭐 출처라든지 표본의 크기라든지 수집 방법이 있는데 뭐 조선일보에서 무슨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뭐 뉴라이트 이런 데서 나온 보고서 인용하면 아마 거기는 표본의 크기나 수집 방법 이런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자료는 사실 문제가 있고 인용을 하면 안 되는 자료인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안타깝게도 뭐 꼭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더라도 많이 행해지는 뭐 실수 혹은 뭐 부족한 점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 이제 만드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거고 세 번째 것부터는 읽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데 각 축의 이름을 확인한다. 정확하게 X축과 Y축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축의 출발점이 0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0이 아닌 경우도 있죠. 지금 당장 그림 3-8만 봐도 길이가 0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사실 좀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을 해주고 있고 각 축의 척도와 변수의 단위를 점검한다 라고 해서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Y축을 두 개를 써고 두 개나 혹은 두 개 이상을 써서 오른쪽에 Y축을 하나 그리고 왼쪽에 Y축을 하나 그려서 두 개 다른 스케일을 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악용을 하는 것도 저는 좀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 뭐 무슨 뭐 노동 뭐 뭐냐 그 뭐 파업으로 인한 뭐 사회적 손실액이 뭐 점점 더 늘어났고 미국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때 같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를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은 그 뭐 파업이라는 사회적 손실 액수 자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도 나와야겠지만 그냥 그 정확하게 다 정의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게 뭐 GDP의 몇 퍼센트라든지 뭐 절대 액수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절대 액수를 비교하면서 또 절대 액수를 비교하면은 뭐 미국이 더클 수도 있는데 미국은 스케일을 뭐 굉장히 큰 액수에서부터 시작하고 한국은 굉장히 작은 액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지금도 뭐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파워풀에 대한 사회적 손실이라고 부르는 비용이 큰데도 약간 줄어들었음에도 한국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제 미국보다 훨씬 많이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착시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각 축의 척도와 변수의 단위를 점검해야 되고 제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그 X, Y축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뭐 이런 것까지도 좀 같이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치의 자료 요약과 표현인데요. 첫 번째 강의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다시 책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듣고 가능하면 예제를 가지고 계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어진 자료의 중심적 경향을 나타내는 대표값으로 평균, 중위수, 모, 최빈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자료의 특성을 하나의 수치로 요약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자료의 중심적 경향, 그러니까 센트럴 텐던시가 어떻게 되냐를 볼때 많이 쓰는 게 이제 평균, 중위수, 최빈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계략적으로 설명드리면은 평균은 뭐 그야말로 이제 산술 평균 같은 경우 이제 관측값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그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거죠. 제일 많이 쓰던 거고 뭐 어떤 동아리 회원이 10명 있을 때그 동아리 회원의 10명의 뭐 몸무게 이런 거뭐 10명 몸무게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중위수나 최빈수는 좀 다른데 중위수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어떤 사람이 뭐 외계 안드로메다에서 와서 뭐 몸무게 한 10톤 된다고 하면은 10명 몸무게 평균을 냈는데 뭐한 1, 2톤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1톤이라는 숫자가 그 동아리 사람들 10명의 몸무게를 잘 대표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 중위수를 쓰면 또 혹은 이상치가 있거나 기울어진 스큐드 데이터인 경우에 중위수를 쓰면 정확하게 한국에서 보통 중간 정도 사람이 얼마 정도 버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평균을 쓰면 뭐 굉장히 생각보다 뭐 높게 나왔거나 낮게 나올 수 있는데 중위수를 쓰면 정확하게 한국에서 중간 소득자가 이제 얼마나 버는지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빈수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드는 게 신발 공장 얘인데 신발을 모든 수치를 다 하는 것보다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신발 크기에 맞는 발 크기에 맞는 신발을 만드는 게 좋을 때 최빈수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돈을 버는데 약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이제 3포의 정도,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보는 정도로서, 이제 범위, 4분위 범위와 분산과 표준편차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분산과 표준편차니까, 여기서는 주로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중심적 경향을 나타내는 대표값. 예. 그중에서 평균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양적 변수 자료의 중심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수치로는 평균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산술 평균을 그냥 평균이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이 평균은 관측 값을 모두 합한 값을 관측 도수의 총수로 나눈 값이다. 그리고 평균은 데이터 좌우가 대칭이고 아웃라이어가 없는 경우, 안드로메다에서 온 외계인이 없는 경우 몸무게의 중심적 경향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산술 평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평균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기하 평균이나 조합 평균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중간에 다른 작업을 하는 중간에 기하나 조합 평균을 쓰는 경우는 있는데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거를 왜냐면 계산이 어렵죠. 좀 계산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산술 평균 들어가면은 이제 수식이 하나 간단하게 나와 있죠. 이 수식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요 수식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술 평균 x 바라고 되어 있죠. 소문자 x의 위에 짝대기를 하나 그어놓은 x 바인데 통계에서 바는 항상 평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게 붙으면 예를 들어 Y 바가 붙거나 뭐 혹은 뭐 Z 바 바가 붙으면 항상 아 Z라는 값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걸 평균을 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고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에서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로 되어 있죠. 이 말은 시그마가 이제 써메이션의 뜻, 더한다는 뜻이니까 i는 1에서 n까지죠. 그러니까 xi가 있는데 xi가 처음에 1이겠죠. 그러니까 1, x1 더하기 그 다음에 써메이션이니까 또 더하기에서 이제 i가 이제 1에서 n으로 가고 있으니까 x2 더하기 x3 해서 첫 번째 사람의 몸무게, 두 번째 사람의 몸무게, 세 번째 사람의 몸무게 해서 쭉 해서 전체 n명, 뭐 10명이 있으면 이제 x10, 10번째 사람의 몸무게까지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n으로 나눠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나 이제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생각하는 평균의 어떤 수학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평균은 일종의 무게중심으로 볼수 있고, 따라서 각각의 관측값에서 평균을 뺀 편차의 합은 0이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 편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따 이제 분산을 하면서 나올 텐데, 편차라는 거는 평균에서 그 해당 값을 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평균이 10kg, 아니 70kg이다라고 하면은 내 몸무게가 78kg이면은 네, 편차는 8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평균보다 8더큰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몸무게가 45kg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45에서 70을 빼니까 편차가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여기서 이제 한 마디 덧붙인 편차의 합은 0이 된다는 말은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게 평균에서 편차를 계산하거든요. 평균을 갖고 편차를 계산하기 때문에 편차들이 합을 하면은 평균이라는 정보는 한번 이미 쓰였기 때문에 더 쓰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정보 이용해서 값을, 평균이라는 값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인 정보를 다 얻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들이 합을 갖고 뭘또할 수는 없다. 그래서 편차의 합은 0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나니까 이게 훨씬 복잡한 건데요. 그냥 편차를 계산할 때 평균을 쓰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더하면 당연히 평균을 갖고 계산을 했으니까 0이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을 넘어가면은 계산법을 먼저 보면은 전부 다 곱한 다음에 그거를 루트 n을 씌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볼게요. 그냥 바로. 그래서 n년에 걸쳐서 인구가 차례대로 x0, x1, x2 쭉이면 매년 인구의 증가율은 해서 R1은 인구의 증가율은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죠. 올해 인구가 한 명이고 내년에 두 명이면은 그래서 인구가 두 배가 된 거죠. R1은 두 배가 됐다는 얘기고 내년에 두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열 명이 됐다. 그럼 5배, 5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어떤 매년의 인구 증가율로부터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계산을 할때 이런 조합 기하평균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다 곱한 다음에 루트 n을 씌워서 근데 이거는 그냥 인구로부터 바로 n년간의 평균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이렇게 기하 평균을 꼭 쓰지 않고서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쓰이지는 않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조합 평균도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잘 쓰이지 않고 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81페이지인데요. 81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기하 평균, 선술 평균, 조합 평균 사이 대서관계는 다음과 같다고 굉장히 중요한 부등식인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통계를 직접 이제 더 공부를 하시려면은 이 부등식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강의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는 그렇게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절사 평균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절사 평균은 뭐 쉬우니까. 앞에 가중 평균은 이게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준다는 거고 이걸 이제 가중치를 줄때 보통은 이제 n으로 나누는데 n이 아니라 이제 이 가중치 합으로 나눠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가중 평균을 줄수 있다 뭐 그냥 가중 평균이란 게 있고 평균을 낼때좀 다른 방식이 또 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절사 평균만 말씀을 드리고 평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를 취하는데 그중 하나가 절사 평균 트림드 민이다. 이것은 자료를 서열 순서대로 나열한 후양 끝의 일정한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절사 평균은 올림픽 체조 경기, 피겨 스케이팅 등 심판이나 연구 결과에 심사위원들의 심사에서 편파적인 판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된다. 예, 제가 사실 절사 평균이 쉬울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요새 뭐 김연아 선수 때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연아 선수 경기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대 김연아 선수 얼굴밖에 모르기 때문에 절대 저는 김연아 선수의 아무런 관심도 애정도 없는데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욕망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스포츠를 보지 않기 때문에 e스포츠 중심 온게임과 MBC 게임만 보지 다른 스포츠는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저와 김연아 선수 사이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민의 뭐 99%는 관심 있지 않을까 이건 제 가설인데 이 가설은 나중에 한번 검증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피겨 스케이팅 점수 매기는 법에 대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꼭 김연아 선수 아니더라도 뭐 예전부터 뭐 카타리나 제 기억에 제일 오래된 피겨 선수는 카타리나 비트거든요. 90년인가 86년인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동독의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서 더 인기가 있었고 금메달도 딸 정도 실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나중에 미국으로 그 망명을 했고요. 망명한 이후에 인생이 잘안 풀려서 플레이보이의 누드 사진을 게재하는 등좀뭐 어떻게 보면은 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은 되게 나이도 많으시겠네요. 네, 어쨌든 카타리나 비트 선수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기억 굉장히 인기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섹시하다 뭐 그런 게 이유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저도 어린 마음에 보면서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연아 선수는 아무 관심은 없는데 그 당시에 80몇 년도에 카타리나 비트의 연기를 보면서는 조금 마음이 떨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도 예를 들어서 그 선수가 동독 사람인데 동독 심판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동독 심판은 카타리나 비트가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당 비밀 경찰들로부터 총살을 받기로 예약이 돼 있어요. 수첩을 딱 열어보면은 총살 날짜까지 다 예약이 돼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카타리나 비트를 금메달 따게 하고 싶겠죠. 그럴 때그 사람이 무조건 그냥 뭐 넘어지든 말든 10점을 주면 영향을 줄수 있는데 그리고 다른 선수 전부 빵점을 주면 그런 걸 방지하기 극단적인 점수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빼버리고 가운데만 이제 이용해서 평균을 낼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맨 처음에 들었던 안드로메다에서 온 외계인 전학생이 있는 동아리에서도 적용이 될수 있는데 제일 몸무게가 많은 사람하고 제일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을 빼버린 다음에 하는 것도 역시 절사평균 트림드 민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상치가 뭐 물론 한 명이 이상치가 두 명일 때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이상치가 예를 들어 한 명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껴있다 이럴 때는 뭐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방금 그 안드로메다 외계인 예에서도 그렇지만 심판 두명 이상이 작정을 하고 점수를 잘 주거나 못 주면 역시 절사평균도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절사평균 계산식이 이제 83페이지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평균을 할 때는 전체 숫자를 다 넣고 8로 나누는데 절사평균 할 때는 가장 높은 10점하고 가장 낮은 7.4점을 빼고 6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점수가 약간 차이가 나죠. 이 점수 차이가 올림픽에서는 이제 금메달과 뭐 노메달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중요한 그런 제 김연아 떡밥 갖고 좀 재미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김연아 떡밥 이후에 좀 계속 제가 요즘 강의의 질보다 떡밥 생산에 좀 골몰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떡밥이 나오면 많이 많이 풀어서 좀 시민교육센터 방문자 수도 좀 올려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이제 중위수인데요. 중위수에 대한 중요한 얘기는 아까 다 드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중간 자를 한가운데 위치하는 값을 의미한다는 거고. 근데 중요한 얘기는 다 드렸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덧붙일 수 있는 얘기만 더 드리면은 자료가 짝수겜 어떡하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홀수겜 5명이면 세 번째 사람이 중인데 6명이면 누구냐? 아, 이거 아주 명쾌하게 세 번째 사람과 네 번째 사람을 평균 내면 됩니다. 그거를 중위수로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그게 왜 중위수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는 없는 게 디피니션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질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위수 짝수인 경우에는 평균 개념을 들어와서 중간에 위치한 두 명의 값을 평균을 낸 것을 주기수로 한다. 그래서 혹시 뭐 대학교 통계학이나 고등학교 통계학에서 뭐 중위수 계산하고 기초 통계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짝수기의 자료일 때 혼란을 갖지 마시고 가운데 있는 자료 두 개의 값을 평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위수와 평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83페이지 맨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평균은 이상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중위수는 극단적인 이상치가 있어도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좀더 추가해서 비모수적인 방법까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중위수 같은 경우가 이제 분포의 모양을 알수 없을 때, 그러니까 분포의 모양 우리가 뭐 정규 분포라든지 뭐 이렇게 알 때는 상관이 좀 덜한데, 분포의 모양을 잘 모를 때는 특히 중위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중위수가 생각보다 많이 쓰인다 뭐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제가 몇 가지는 그냥 건너뛰었는데 제가 건너뛴 거는 잘안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잘못 맞추신 거고, 중위수 같은 경우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더 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84페이지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면은 실제로 뭐 도시 인구의 연령 구조와 노령화 정도를 나타낼 때 중위수, 중위 연령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3-13번, 임의로 추출한 학생 5명의 체중이 45kg, 58kg, 60kg, 67kg, 120kg이라면 평균은 70이고 중위수는 60이다. 이때 평균 70kg이 관찰 자료의 중심으로 대표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단한 명의 상당히 큰값 때문에 평균이 크게 증가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런 경우 중위수가 평균 값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평균 70이 나왔는데 4명의 몸무게는 평균보다 아래거든요. 5명 중에 4명의 몸무게가 평균보다 아래니까 이건 평균이 별로 5명의 몸무게에 대한 좋은 어떤 요약이 되지 않죠. 이럴 때는 중위수 60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요약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빈값, 예, 3번 최빈값인데 최빈값도 아까 중요한 얘기는 다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옷의 치수를 측정하는 경우, 신발의 치수를 측정하는 경우 혹은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수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과 같은 조사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예, 다시 85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